고린도전서 19번 메시지. 사람의 영은 사람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정을 암. 1. 신약의 배열에 의하면 로마서는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옵니다. 두 서신이 모두 바울에 의해 쓰여졌지만 그 구성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로마서는 교리를 따라 구성되었으며 교리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계시합니다. 로마서의 시작에는 죄인들이 있지만 그 책의 끝에는 지방교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죄인들에 대한 묘사를 봅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에서 우리는 교회들에 대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절에서 바울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인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결국은 첫 열매인 그 영의 충만한 체험과 누림을 갖도록 계속 나아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방교회들로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로마서 16장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말할 뿐 아니라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 부부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로마서와 같은 교리적인 책이 죄인들로 시작해서 지방교회들로 결론 맺는 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입니다. 복잡한 책.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각각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와는 대조적으로 고린도전서는 교리의 책이 아니라 실행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은 꽤 복잡합니다. 보통 교리적인 문제들은 복잡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교리들을 의논할 때 복잡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같은 교리적인 책에 복잡함이 없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때문에 나는 젊은 그리스도인일 때부터 로마서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복잡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고린도전서는 그다지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간혹 이 책을 그냥 넘어갔는데 이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복잡함과 문제들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복잡함의 예는 1장과 5장과 15장에서 발견됩니다. 1장 1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그들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간청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그는 계속하여 다툼과 분열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바울에게 전달된 보고는 확실히 복잡한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5장에서 바울은 형편없는 죄인 간음을 다룹니다. 이런 일은 너무 끔찍한 것이어서 심지어 나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조차 원치 않습니다. 15장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 중 몇몇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세 장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 가운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교회 생활의 실행에 복잡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이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의미에서 나는 이 서신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것은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이 이 책의 다른 두 방면을 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많은 것들이 모순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삼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서는 일곱 영에 대하여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람 둘 다라고 말하는 것도 모순인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양면을 보는 원칙에 입각하여 내가 한 각도에서 고린도전서를 볼 때는 이 책을 좋아하지 않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는 그 책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대조. 과거의 나는 성경 전체는 사람의 손에 비유할 수 있고 신약은 손가락의 반지에 그리고 로마서는 반지의 다이아몬드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쓴 서신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것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나는 로마서의 커다란 가치를 지적해내기 위하여 그러한 예를 사용했지만 고린도전서의 귀함을 어떤 예로서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전서는 로마서보다 더 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심지어 로마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많은 것들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미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어느 곳에서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1장 2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계시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은 더 나아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리라는 것을 꿈이라도 꾼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 안에 넣으시리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해보았습니까? 우리는 1장 30절로부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압니다. 영원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창조하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을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한 꿈, 곧 그의 마음의 갈망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꿈을 갖고 계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기를 갈망하셨고 우리에 관한 그와 같은 꿈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영원전에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나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으며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미칠 듯이 기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우리에게 대한 꿈을 꾸셨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입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얼마나 귀한 선포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깊이와 한 영을 마심에 대하여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러나 로마서에서 그는 하나님의 깊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로마서 어디에도 한 영을 마심과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독특한 표현들은 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는 맛인지. 로마서에도 많은 귀한 것들이 있지만 고린도전서에 있는 귀한 것들은 특히 우리에게 좋은 맛을 줍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발견되는 많은 귀한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람의 사정과 사람의 영. 젊었을 때 나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2장 11절에 있는 사람의 사정에 대한 표현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당황해하지 않았습니까? 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의 영을 떠나서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까? 왜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의 관념에 의하면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울이 음식과 의복과 주택 또는 가정생활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의 영을 몰랐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이 당신 속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젊은 그리스도인이었던 나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나 오직 사람의 영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바울의 말에는 그다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사람의 사정과 사람의 영에 대한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2장 11절에서 언급한 사람의 사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사람에게 관계된 밖의 것들에 대한 지식, 즉 어떤 사람의 나이를 안다든가, 그의 출생지를 안다든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이름을 안다든가, 그의 직업을 안다든가, 그가 졸업한 학교를 안다든가, 그가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지 안다든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사람의 사정이 의미하는 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하여 밖에 어떤 것들, 곧 그가 갈릴리로부터 왔고 그는 목수였으며 그에게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은 사실상 그분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안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참된 사정을 알지 못하고서 외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사정을 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근원과 당신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참 사랑과 당신의 참 생명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깊은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도 당신 자신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그림. 원칙적으로 2장 11절에 언급된 사람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은 모두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처음 두 장에서 말한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저서를 이해하는 합당한 방법입니다. 가령 당신의 아버지가 많은 것들에 대하여 말하는 긴 편지를 쓴다고 합시다. 어떤 지점에서 그는 너에게 만일 적절한 지식이 없다면 너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분명히 편지의 앞에서 언급된 모든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같은 방법으로 2장 11절에서의 사람의 사정은 바울이 앞절들에서 사람에 관하여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이 사람과 하나님 둘 다에 대한 계시, 즉 분명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림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봅니다. 이 두 장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 대한 묘사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이중의 이상, 즉 하나님의 사정에 대한 이상과 사람의 사정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당신은 이 이중의 이상을 보았습니까? 당신은 사람에 대한 바울의 묘사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갖는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당신은 우리가 이 장들에서 사람의 사정을 볼 때 하나님의 사정을 보는 것임을 보았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계시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2장 11절에 있는 사람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 모두가 바울이 이 서신에서 사람과 하나님에 관하여 이미 쓴 바를 가리킨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사람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바울이 이 장들에서 다룬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의 사정에 대한 예. 1장 10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사정에 어떤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절에서 그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의 사정에 대한 한 방면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이한 문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나 같은 것을 말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결혼한 한 쌍의 부부조차도 참으로 같은 것을 말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남편과 아내가 같은 것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는 얼마나 종종 같은 것을 말합니까? 1장 1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모든 믿는 이들이 같은 것을 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타락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방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방면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 불신으로 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모든 어떤 지방의 믿는 이들이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이 같은 것을 말합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 생활 안에서나 결혼 생활에서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다르게 말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현저한 특성입니다. 같은 것을 말하기를 실패할 때 결혼 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갈망은 그의 모든 구원받고 구속된 사람들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갈망에 따라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같은 것을 말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온전히 조율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두가 사람의 사정에 속한 분쟁과 생각과 의견들을 봅니다. 바울은 여기서 생각을 다룹니다. 우리는 종종 다르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속에서는 다른 의견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자매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라도 안에서는 남편에게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이 형제와 그의 아내가 같은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10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 안에서 조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생활에서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는 명석한 장로를 좋아하고 다른 형제는 온화한 장로를 좋아하며 또 다른 형제는 느리고 신중한 형제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이 형제들 가운데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 의견들은 분명히 사람의 사정에 속한 방면들입니다. 1장 11절에서 바울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다툼 역시 사람의 사정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인들 가운데 선호가 있었음을 봅니다. 선호 역시 사람의 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정. 17절에서 25절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사정을 다룹니다. 1장 18절에서 그는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정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사정의 한 방면입니다. 19절과 2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며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만드십니다. 이러한 문제들 역시 하나님의 사정 가운데 포함되어야 합니다.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전도에 미련한 것도 하나님의 사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24절은 계속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의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약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정 가운데 포함시켰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다시 사람의 사정으로 돌아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인간적인 관념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혜 있다고 여깁니다. 27절에서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사정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정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포함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0절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합당한 지식.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고찰함으로 사람의 사정이 사람의 지위와 상황과 상태와 필요와 근원과 운명을 포함함을 봅니다. 사람의 천연적인 생각은 이러한 것들을 알기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사람의 이러한 사정들을 알지 못합니다. 공자는 윤리적인 원리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정이나 사람의 사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을 거스려 죄를 범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도 사람도 알지 못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는 사람의 근원과 상태와 지위와 상황과 필요와 그 결국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구약을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점에서는 구약을 애써 따르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제사장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와 상태와 필요를 몰랐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사람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 모두를 아셨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들의 천연적인 지각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그의 영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그분은 그의 영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동기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그의 영을 사용하셨으므로 사람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 모두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사람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의 예임을 봅니다. 그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의 위치와 상태와 상황과 운명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헬라의 철학적인 지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정을 몰랐지만 바울은 그들을 매우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 안으로 인도되기 위하여 그의 영을 사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영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의 철학적인 헬라인들 가운데 상태와 상황을 서술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줍니다. 그가 믿는 이들의 상태를 묘사할 때 하나님의 사정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인들이 사람의 지혜를 높였던 반면에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시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한 가지 것에 관하여 우리는 이중의 계시를 갖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인들이 그들의 지혜를 높인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혜를 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3장에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교회를 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중의 계시를 제시하는 하나의 그림이 있으니 곧 사람의 파괴와 하나님의 건축하심에 대한 이상입니다. 더욱이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줌으로써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고린도인들에게 공급하시는가를 계시합니다. 또다시 하나의 그림이 두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하며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 모두를 봅니다.